여러분, 아기가요, 아기가 열받는 이유가 일곱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아기가, 갓난 아기가요. 그, 아기가 열받는 이유 첫 번째는 그, 요즘 기저귀는 참 좋아. 그러면서 싼 데에다가 또 쌌는데도 기저귀 안 갈아줄 때 열받는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낳아놓고서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지? 그럴 때 열받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아빠 엄마 발음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할머니 할머니 해보라 그랬을 때 그때 열받는 데입니다. 또 아무리 엄마 젖을 빨아도 젖이 안 나올 때 도대체 누가 먹은 거야 그러면서 열을 받는데요. 또 자기도 애기지만 자존심 있는데 아무 데서나 벗기고 자꾸 기저귀 갈아줄 때 자기 열받는 데입니다. 또한 그 자기는 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색광 하나로 미끼를 삼아서 걸어보려고 그랬을 때 열받는다는 거예요. 또 항상 애기지만 해피한 거 아닌데 자꾸 웃으라고 자꾸 윽박지를 때 그때 애기들이 여러분 열받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재밌으십니까? 여러분 웃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한번 웃으면 1초씩 생명이 연장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희망을 정말 가지고 삶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웃으면 일주일 생명이 연장된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힘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희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받으신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막 웃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안에서 우리 인생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태까지 같이 공부해온 요나서의 결론을 적고 있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시작을 해요. 요나서는요.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 왕국을 멸망시킨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포악한 나라였고 죄가 가득한 도시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살인과 불법, 죄로 가득 찬 이 느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은 선지자 요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요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바다에 던져졌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고백하지요. 요나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명은 다시 계속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의 뜻에 안 맞는다고 그 뜻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라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해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도 어떤 희망과 소망보다도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가장 그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아주 특이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동네에 한 열 가정을 이렇게 그 구석에 있는 열 가정을 딱 택해서요. 집집마다 매일 100불씩 그 집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실험 첫날에 사람들이 100불을 놓고 가니까 쳐다보면서 저 미친 사람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갑니다. 사흘이 지나니까 100달러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 동네가 아주 떠들썩해집니다. 그러더니 둘째 주쯤 되니까 현관 앞에 나와서 아예 혹시라도 돈이 다른 사람이 집어갈까봐 돈을 받으러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셋째 주 되니까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되니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두 달째 되던 해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면서 왜 오늘은 안 주고 가요?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유 없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마워하지 않고 도리어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감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사무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말으셔야 돼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매일 깨달은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정말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로 산 사람들이 그 은혜로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보시면 요나에게 다시 가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3장 4절 지난주에 얘기한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신나게 그것을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원수의 나라가 망하겠지. 빨리 망해라. 그런데 그의 생각에는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요나는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이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얘네들이 죽어야 되는데 회개를 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화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있는 중에 은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자기가 괜히 이게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자신도 중요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그 은혜의 감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리는 그 은혜를 전해서 살리는 사람의 사역을 하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느네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아나라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말로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네가 하나님의 심법으로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너무 자비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은혜로우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은혜, 그 많은 사람들 죽여야 하겠느냐고 물어보시죠. 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시고 너무 자비하시다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3절과 8절 보시면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눈 뜨고 못 봅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만큼 요나는 자신이 은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시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눈에는 원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릴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싫고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은혜로 나도 살고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는 걸 깨닫고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배신자고요.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용서해 주셨잖아요. 죽음의 죄에서 죽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원수의 나라 니느웨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용서 못합니다. 5절에 보시면 아주 전망 좋은 그 언덕에 올라가서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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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는 용서받아도 다른 사람 용서받는 것도 못 봐요. 그 사람이 마땅히 대가를 받아야 속이 후련합니다. 참 용서라는 것이 힘이 듭니다. 예전에 인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지방에 네 사람의 상인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요. 구입한 목화를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창고에 쥐가 들어와서 목화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를 사놓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값을 참 인도 사람도 웃겨요. 네 등분해서 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각자 그 고양이 다리 하나씩이 자기 거라고 이제 소유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왼쪽 앞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왼쪽 앞다리요. 그래서 그 다리의 주인이 기름 묻은 붕대로 감아주었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뜨뜻한 거 좋아하니까 난로 옆에 너무 가까이 있다가 붕대에 불이 붙게 됩니다. 기름이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막 그 불을 끈다고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목화더미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목과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거기까지 죽고요. 그래서 세 사람의 상인이 왼쪽 다리, 왼쪽 앞다리의 주인 이 상인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합니다. 네 고양이가 잘못해서 불을 냈으니까 내 그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재판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붕대를 감은 다리가 불이 났을 때 불이 붙어서 나머지 세 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목회더미로 불이 옮겨 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 다리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랍비인 힐러리라는 랍비는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도 재물 조금 손해보는 것 용서하기 힘듭니다. 자존심 조금만 상처가 아니라 스크래치만 당해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서 자신을 무시했다고 예배드리는데 그 집사님 뒤에 앉기도 싫어해요. 뒤통수도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한다고 예배드리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존심 대단한 것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 한 1분만 멈춰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운 사람 알아보겠습니까? 그 감정 여러분 생각나겠습니까? 숨쉬기 바빠 죽겠는데 그거 생각나겠냐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일말의 생각도 없이 우리는 오로지 숨쉴 생각만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요나가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이 고국에 있을 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될 거니까 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전했는데 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용서해 주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도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은혜는요 의무나 억지가 아닙니다. 은혜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 없습니다. 은혜는 오로지 주신 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주신 분에 의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마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7번이 아니라 7번씩이라도 7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70번씩 7번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 49번 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말 우리는 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거슬립니다. 왜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반한 사람들이었고 죄 지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배신하라고 도망갔는데도 또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배신한 사람, 뒤에 칼 꽂은 사람 다시 믿고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에이씨 포기해야지 나는 안 되는 거겠지. 저 사람도 안 되는 거겠지.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설득하십니다. 박농크를 자라게 하시고요. 또 갉아먹게 하셔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박농크를 자라게 하셔서 그 땡볕에서 그늘을 만들어주셔서 요나가 잘 됐다. 전망 좋은 데서 그늘 앞에 앉아가지고 망하는 거 봐야 되겠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박농크리 다 없어버렸어요. 벌레를 주셔서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없앴다고 또 막 뭐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면 고난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여러분 결론 짓고 그냥 제껴두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저는 자전거를 꽤 잘 타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한 발로도 타고 옆으로도 타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손 놓고도 타고 하여튼 되게 잘 탑니다. 근데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가 제가 10살 때였는데 기억하기에, 생일날까지 자전거를 타는 걸 못 배우면 자전거를 안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면 자전거를 사주시겠대요. 근데 저는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에는 자전거 빌리는 데 있었잖아요. 그급 자전거를 빌려서 혼자서 죽어라고 연습을 합니다. 그 자전거 갖고 싶어서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상처가 나고 막 그러는데도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자전거를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진짜 생일 전날에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그거를, 아버지 나 자전거 탈 수 있다고 자전거 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깨닫지 못한 건 뭐였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그거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제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것을 멀리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응원하고 지켜보고 또 저에게 힘을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넘어졌으니까 끝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응원하십니다. 또 세워주십니다. 다시 올라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넘어지면 에이, 넘어졌어. 안 할 거야. 또 포기해버립니다. 일찍 좌절합니다. 그리고 내 성격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윌리엄 부스는 구세주의 창시자입니다. 정말 젊었을 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에 병을 얻게 됩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너무 중병이에요. 의사가 심각하게 충고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시면 1년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윌리엄 부스가 깊이 생각한 다음에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왜 이러냐고, 1년도 못 살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일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그리고는 84세까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한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뒤에는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사명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사회와 나에게 주신 가정을 위해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 이루어야 될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명을 주셨기에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2만 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은혜로 주어야 되겠느냐, 멸망시켜야 되겠냐고 여러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아니면 이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느냐, 은혜로 그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냐 하시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그 사람들 죽어도 된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일이나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느느의 구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원수요, 패역한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단순히 니느웨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실 온 세상의 구원자의 단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패역된 사람들을 죄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 이야기는 요나가 우리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로 살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위해, 주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 중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사시고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